Well, glad to see each and every one of you.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공부함에 따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후반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시편을 공부했을 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히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이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에게 주신 영광의 위대함과 존엄성에 대하여 다윗이 회상하여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관해 묵상했고 이 시편이 결론짓고 있는 사람의 영광된 다스림의 역할에 관해서 회상하여 보는 것으로 그의 생각들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존엄성을 부여하여 줍니다. 이는 또한 생명의 신성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똑같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재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서로가 세세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인격적인 창조주로부터 무한한 가치를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그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하여 상호관계적 책임이 담겨있는 선물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선물과 상호관계성과 관련된 선한 청지기 직분에 맞는 임무와 의무를 은연 중에 수행하도록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 중에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시던 그런 존엄성을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영광과 존귀함으로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드러나듯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인류가 자기들에게 정하여진 것들을 창조물들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최초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대부분 구세주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며 시편에서 언급된 모든 존엄과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즉 온 땅이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온 우주적 통치를 통해서만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대한 제 이전의 설교가 보다 인류학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보다 그리스도론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편은 그분의 피조물인 연약한 인류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다윗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다윗의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8편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이해를 신약에서 나타난 이 시편의 인용됨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편은 신약은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교훈을 합친다면 결국 이것은 메시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선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부분은 시편 8절에서 8편 2절의 인용입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 9절의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일을 그들이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도전들이었으며 특히 성전에 관한 일을 책임지는 대제사장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적적인 질병 치료의 일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so displeased 라고 표현했던 이 말은 그리스어로 화가 나다, 분개하다, 분노하다를 의미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또는 자비를 베푸소서를 의미합니다. 호산나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적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메시아적 이름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함께 두 개의 구절을 더 읽으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우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는 시편 118편 26절에 특히 유월절에 불리는 할렐송 일부분의 인용입니다. 사람들은 외치는 가운데 유월절 기간에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침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오시는 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분으로 환영받고 찬양받는 왕권을 가지신 인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환영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시는 분은 문자 그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 용어는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적 의미로 인식되는 용어였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아니지만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기다림의 중심 속에 계신 약속된 분이 분명히 오실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렬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마가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외침은 구약 성경의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며칠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에서 오는 나라는 문자 그대로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고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 다가오는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뤄지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외침과 그 이전에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과 치유의 일들이 틀림이 없는 메시아의 특성을 가진 것들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반면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바로 성전 청결과 치유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윗의 아들에게 기대되는 이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8편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권능을 주셨거나 자신의 힘이 아닌 권능을 부여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응답으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마당에 있는 일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찬양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 행위에 격분하여 예수님께 어린이들의 찬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을 막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었다고 인정하신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려는 자들에게 시편 8편에서 2절을 언급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옳았음을 변호하셨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주님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말했고 이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무자비한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본래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지도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70인 역을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70인 역에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미에서 찬미로 번역합니다. 70인 역과 히브리 성경을 함께 비교하면 여기서 권능과 찬미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영적인 이해와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비판만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영어 단어로 ordained는 세우다, 건물의 기초를 두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립하다, 임명하다, 안수하다 또는 구성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받은 권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베푸신 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70인역에서 찬양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는 권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과 같은 큰 힘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자신들만 본다면 너무나 연약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대한 일을 성취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적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원수들에 관해서 또는 이 원수들에 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원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수들이 누구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록 어린아이였을 때 미약하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서 그 팔의 기량으로 진압된 다윗의 적들 중 일부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8편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곳에 나타난 주의 권능이 잠잠하다는 동사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 동사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하다, 눕다, 앉다, 가만히 앉다를 의미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동사의 형태에서 이 단어는 안식시키다, 포기하게 만들다 또는 종료시키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적과 복수자의 목적을 종식시키거나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본능적이고 영적인 인식은 참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경험, 지식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열등했지만 더 나은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즉 자신이 행한 일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지하는 경향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과함을 먹고 손을 씻고 과부의 집을 집어삼키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적들을 상대로 어린 아이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힘은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학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일부 설교자들이 약자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이러한 설교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시대에 뒤떨어지며 현대적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고 상위 문화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1, 2장도 함께 아시는 게 좋습니다. 2장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안에 인용된 시편 8편 4장 6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을 읽음으로써 시편 8편에서 4절 6절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안에 인용됐음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공부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며 사람에 관해 말하는 시편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이 그리스도론적인 시편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8편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메시아적 예언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에서 6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사람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류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그 연약함을 알며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시편 8편에 대한 유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성취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단수형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론적인 이름으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쓰였음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R.T. 프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서 인자라는 단어를 듣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과 시편 110편 1절의 관계를 놓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1절과의 언어적인 유추에 기초하여서 시편 8편 4절 6절을 부분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70인역에서는 내 발의 발판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두 구절 다, 즉 시편 110편과 시편 8편도 이 두 구절 다 어떤 것에 발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로 대표되는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에서 1절과 히브리서 1장 13절의 사이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구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원수를 두는 것이 이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나타난 그 만물의 복종과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난 원수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1장 13절과 2장 8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과 시편 8편 6절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시리니. 이것은 또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고 복종할 것들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들에서와 같은 이런 역동적인 관계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을 이야기할 때 시편 110편 1절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을 즉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는 시편 8편 6절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 문맥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론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원래 배경에서 인류를 언급하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부섭정자로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세상의 복종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시편 8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통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특권된 자리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의 강조점은 아들의 높이심과 성육신에 있으며 시편 8편의 사용은 그리스도와 인류를 동일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둘째 아담입니다. 인간성에 대한 실제로 참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의 연속입니다. YF와 VFG 또 AFG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5절 14절을 함께 살펴보면 유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어의 형태들, 즉 1장 14절에 있을 것이다와 2장 5절에 오실, 그리고 1장 13절에 천사, 사용된 천사와 2장 5절에서의 천사, 1장 14절 및 2장 5절에서 같이 발견되는 관련된 용어인 아니냐, 또 아니니라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이 히브리서 2장 5절이 1장 5절에서 14절에 연속되는 귀절임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1장 14절에서 중단된 토론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록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는 토론의 중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으로써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또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 높임과 성육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높임에 관해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8편 5절 하반절에서의 말씀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에 관련해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나왔을 그 첫 번째 출현에는 하나님의 하늘 아래 있는 땅에 묶인 피조물의 본질인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필멸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비 중에 신비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이 인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류를 가리키는 아담의 아들입니다. 히브리 바이블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아들, 남자를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간은 말 그대로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바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원래 아담의 진정한 성격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시편 8편 5절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혁한글 버전의 한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낮다라는 것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천사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놀랍고 흥미롭게도 ESV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천상의 존재, 그리고 NASB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하나님, NIV 성경 버전에서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읽고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 그리고 천사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름이 아닌 엘로힘이기 때문이며 많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천사나 다른 신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70인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에 번역된 것으로 기독교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70인역은 바로 유대인의 문맥에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단어들 사용합니다. 70인역은 이 용어를 안겔로스, 바로 천사로 번역하고 여기에서 인간들은 창조된 질서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사람들, 즉 천사의 바로 아래 자신들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육신으로 인해서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작은이라는 용어는 거리나 물질의 작은 척도, 조금 더 낮음을 나타내거나 적은 시간, 즉 잠시 동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아들이 천사보다 낮은 것을 지위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작은을 잠시 동안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한동안 인간으로서 지상을 걸으셨다는 이러한 이해와도 잘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여 인자가 영광과 영예로 관을 씌우고 그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는 영화롭게 되심에 관한 말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의 이 두 요소를 모두 주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한 어떤 이해를 머리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러한 지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저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시편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참된 대표자인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 오셨습니다. 큐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합해야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절하게 기록합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결코 얻지 못한 이상적인 인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이상적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벽한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에서 인류에게 약속된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된 대표자이시며 이 시편을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첫째 아담이 이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시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는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됩니다.